우리 아버지 눈으로 이렇게 서로 다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정말 진지하게 나오시는 분이시면 아마 두 가지 간절한 바라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믿음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를 최근에 오셨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를 좀 믿고 싶은 마음에서 큰 결심하고 이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또 하나의 간절한 마음은 진짜 변화되고 싶다, 달라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음이 잘 안 생겨,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이 지구에 태어나리라 결심하고 노력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 분은 없으실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두 번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태어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태어남을 당하듯이 돼야 될 일이어서 정말 믿고 싶지만 내 스스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도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변화된다는 게, 여러분 달라지고 싶어,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내 삶이 좀 달라지고 싶다 하지만 그게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 해서 쉽게 되지 않는 경우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심대로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뭐 지금 이 모습이겠습니까? 성자가 돼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내가 원하는 멋진 사람이 돼 있을 텐데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걸 보면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것도 또 내가 변화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게 쉬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태어난 것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바뀌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흠이 없다, 자신할 만큼 열심히 바르게 살아보려겠던 바울이 했던 고백 중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랬습니다.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악을 자꾸 행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바르게 이렇게 달라지고 싶다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노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변화의 근본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 종교 따라갈게요, 이런 어떤 지식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는다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생명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다, 이 변화 역시도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을 받아야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생명을 가진 거 아닙니까? 생명을 가진 아이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몇 개월쯤 되어서 뒤집는 줄 아세요? 뒤집기. 먼저 누울 때 갑자기 뒤집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한 반년 정도 되었을 때 뒤집는다 그래요. 그리고 한 7개월에서 12개월 되면 이제 기기 시작하고 그 제발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을 1년 전으로 이렇게 아무리 늦어도 돌 지나고 한 3개월 안에 이제 다 걷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 다 어려워요. 뒤집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한번 뒤집고 나서 한번 더 해봐라 하면 안 돼요. 힘이 딸려가지고 아이가 진짜 한번 뒤집을 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어가지고 한번 찍으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 이게 애가 힘이 딸려서 잘 안 되는 거죠. 걷는 것도 얼마나 주저앉고 일어서고 하는 걸 반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볼 때 부모들이 얘 어떡하지? 얘 걷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걱정하는 부모 별로 없어요. 조금 아쉬울 뿐이지. 왜요? 걷게 돼. 좀 몇 달 지나면 다 걷게 돼. 하고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어떻게 아이가 반드시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자란다. 변화되고 걷게 된다. 그렇지 않는 예가 있는 경우가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자란다는 거예요. 그 자란다는 게 뭐죠? 변화된다 이것이에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한다는, 달라졌으면 좋겠어. 나는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생명이 주어지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주어집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생명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듯이,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듯이 생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반드시 바꿔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고 태어난 게 아시지만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님들 수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생명을 아이를 갖기 원하는 눈물겨운 우리 부부들 많거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 귀한 부부에게 2026년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지만 부모된 자들이 그걸 노력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만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에게 좀 생각할 만한 되었을 때 엄마 아빠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어떻게 태어났지? 그걸 설명하기 되게 애매해요. 그걸 설명하려니까 되게 어떻게 아이에게 성경육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할까? 되게 난처할 때겠잖아요. 그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아빠가 네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엄마에게 줘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짠 네가 나온 거야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생명의 씨앗을 받았어. 그러면 그 씨앗은 자라게 되고 나오게 돼 있고 걷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을 하는 것은 부모들이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놀라운 DNA이지만 그거를 부모들을 통해 노력을 통해서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출생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믿음을 갖는 것도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뭘까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부모와 같은 거죠. 영적인 부모 같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생명의 씨앗을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씨앗이 뭘까요? 베드로후서 1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다시 태어난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게 뭐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뭔지를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복음 기쁜 소식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면 그 말씀을 전하면 놀랍게도 그것이 생명 같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수많은 정자들이 있지만 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듯 착상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지듯이 수많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 전해진 어느 시점에 클릭되어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즉 예수를 믿는 사건은 전제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 썩지 아니할 씨앗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생명이 되도록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성경만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 이 성경,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통 성경 이렇게 하면 보통 믿음이 없거나 안 믿는 분들은 뭐 착하게 살아가라는 책 아닙니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다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이 바르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들이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히 성경이 그런 내용이 있는 거 맞아요. 또 그것이 많이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예수를 믿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라는 것은 도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책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왜 중요하냐?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새 생명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인 것이에요. 부모라는 조건을 통해서 아이가 출생되는 일을 하시듯이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도 영적인 부모 같은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씨가 같은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출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도 않고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나요? 우리 가운데 진짜 믿고 싶다,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 따르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해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그분을 인격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베스트셀러보다도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기 원하면, 믿음을 갖기 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라는 이 젊은 목사에게 바울이라는 분이 죽기 전에 쓴 책인데 오늘 3장 15절에 보면 그대는 즉 니고데모 너는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이 제일 중요한 기독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즉 생명을 얻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구출부터 받아야 돼요. 구출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 생명 얻는 것은 그런 의미로 비슷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앞절 13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요.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지고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출생하지 않으면, 그건 처음 태어난 그 생명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이요. 또 다른 생명이 주어지는,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주어져야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도 용서받지만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은혜만 강조하고 죄 용서만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론을 받아든 게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존재가 바뀌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선하게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반드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뒤집게 하고 기게 하고 서게 하고 걷게 하는 생명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주는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더 악해지고 속이고 속고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은 오토매틱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선하게 만들어가는 힘이 생명 안에 변화를 이는 힘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던데요. 두 가지 케이스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니요 안 믿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없으면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안 믿으면 생명이 자기 안에 없다면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변화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안에 생명이 있어야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대로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거니까 오히려 선행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은혜 은혜 하면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무슨 말을 그 은혜가 뭔데요? 그 말한 은혜가 뭔데요? 생명을 주는 거라니까요. 바울이 말한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은혜를 말해요. 그것이 내 힘으로 노력으로서 태어난 건 아니고 주어진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선행을 만들어내는 생명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진짜 선행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선행으로 안 나간다. 전혀 예수 믿어도 선한 삶이 없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지. 생명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도무지 그냥 죽은 시체처럼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이 주어지면. 어린아이, 그렇게 돼 있어. 반드시 그렇게 돼. 하는 것처럼. 오토매틱으로 선한 삶으로 결국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 그래서 생명의 문제가 중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구원받는 것은 즉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강조해요. 두 번째는 그런데 말이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삶을 살게 된다. 그걸 강조해요. 읽어볼까요? 2장 8, 9절에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뭔가 노력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너무 착하게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그냥 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그냥 내 생명 받은 것도 부모님 위해서 그냥 주어서 내가 태어났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새로 지어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심을 받은 자지.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새 생명을 얻으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존재가 됐다 이런 것이에요. 이 일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자로 지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예비했던 그렇게 하기로 정했던 것이라는 것.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그렇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당연히 거듭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선한 일로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자기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보면 난 진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도 저절로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진짜 생명이 있는데 불구하고 선한 삶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고 가지 않다면 이유가 있어요. 다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자랍니까? 애 낳았어요. 네가 알아서 자랄 거야. 가만두면 애가 자랍니까? 생명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언제는 걷게 될 아이지만 그냥 낳았다고 그 아이가 그냥 자랍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는 아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가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굴 같으면 애기 낳는 것이 걱정 안 하고 낳게요. 애기 낳는 걸 두려워하는 부부들이 왜 있습니까? 그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 너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게 육아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 너무 많이 보니까 나는 저렇게 힘들게 아이 키우고 싶지 않아서 용기가 없어서 애기 못 낳겠다 하는 젊은 커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아이 키우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육아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분명히 가만히 있으면 그를 변화가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 그런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서 도와주는 부모의 큰 수고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먹여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 아이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생명의 작동이 그대로 일어나서 계속 변화되고 성장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지만 진짜 생명이 있지만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필요한 그 과정이 없는 것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가정.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서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의 가정은 뭡니까? 영적인 가정이 뭐죠? 뭡니까? 교회. 교회를 떠나면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태어나게 태어났는데 버려지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란 말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키우고 보호하고 자라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뒷구멍에 다니면서 불량식품 먹으면서 병 걸리는 물건을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 본다고 신앙이 자란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불량식품들 얼마나 20만 구독자 가지고 있는 모 사이트 보면 기독교 다 나와서 요한계시록 다 설명하고 그 안식교 어떤 목사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도 있어요. 이단으로 시비 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뭘 모르고 세상에 교회에서 듣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수없는 댓글이 달린 걸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불량식품이 뭐는지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아이는 생명은 집단으로 키울 수 없어요. 그 안에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음식을 주면 안 돼요. 아이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라는, 스몰 그룹이라는 패밀리 안에 살아야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가까이서 이 아이의 성격을 보고 어떤 음식이 맞는지 보면서 맞게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집단으로 우르르 왔다가 예배만 들고 가지 말고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관계 맺고 나를 잘 알고 서로 아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서로 케어하고 돌보고 말씀을 쉐어하면서 나누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다 다르니까 서로 도와주는 그 딱 맞는 음식을 주듯이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신앙이 자란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신앙으로 온라인 예배로 때우고 그냥 예배하면서 가버리고 그러니 신앙이 안 자라지. 그러니 변화가 안 되는 거죠. 혼자서 큐티하고 묵상한다 해서 유튜브 보면서 설교 된다 해서 언내에서는 설교 된다고 해서 믿음이 살았냐고 무슨 말씀을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정이지만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소그룹에 들어가야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손을 타야 되는 것이에요. 맞춤형의 말씀을 듣고 쉐어링하는 구조에 들어가야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예배만 들고 가면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패밀리는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집단을 키운 것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영양가 음식이 정해도 고아원은 고아원인 것이에요. 집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만 들고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소그룹에 들어가서 케어링을 받고 맞춤의 말씀을 듣고 서로 토론하고 기도해주고 손을 타야 되는 거예요. 깊은 손을 집단으로 우르르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계 맺는 신앙생활. 교회는 관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 들어가야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되죠. 영적인 생명을 살아게 하는 음식이 뭡니까?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훈과 책망감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으면 장성하면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것을 선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건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퍼지면 어디서 울려퍼집니까? 클럽에 가면 말씀이 울려퍼집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는 일이 나타납니까? 수련회 가다가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배드리는 중에 어떻게 믿음이 자라죠?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 되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퍼지죠?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자라고 성장해서 온갖 선한, 한두 가지 아닙니다.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은 것을 온전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그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 이유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딱딱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고 변화가 없다.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관심이 있고 찬양 집회는 많이 갈 수 있지만 간증도 들을 수 있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은 재미없어 하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년을 다녀도 신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에 마음을 들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셔야 바뀌는 거예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관계 안에 들어가서 맞춤형 말씀 우르르 유튜브에서 은혜스러운 설교나 강의나 시야차량 들으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관계 안에 들어가서 가족 안에 들어가서 내게 맞는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 삶을 나누는 그 말씀을 생활을 해보세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 생활을 해야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 것이 성경은 성경인데 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성경의 역할을 오늘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 1년부터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꾸준히 있는 분도 계시고 설교도 많이 듣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성경부 여러 가지 스타디나 뭐 단계를 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제자 훈련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성경단체 훈련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생각이 여러 말씀을 많이 듣고 봤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고 있고 듣고 읽기도 하는데 생각 의외로 계속 죄를 못 이기고 자기 삶 안에 계속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여전히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는데도 그렇지 않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잘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변화를 가져오는 성경은 세 가지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가르침이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보세요. 책망,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은 비슷한 성격이에요. 책망은 여러분 알겠죠? 책망 받았으니까 바르게 하지 않겠어요? 어로 교육이라는 것은 좀 생뚱맞을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로 교육한다는 것은 어롭게 살도록 트레인한다 이 뜻이에요. 어렵게 살 때까지 그를 훈련시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징계, 디스플린. 디스플린 뜻이라는 것은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 하듯이 절제하듯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어떤 목표를 두고 그러나 뭔가 디스플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징계의 성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은 회개적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거나 묵상할 때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말씀이면 사실 최근 한 몇 달 전인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을 보는 태도가 내가 상당히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이렇게 봤어요. 깨닫는 것. 아, 그래 하나님 진리야.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저기 오라. 깨닫는 거죠. 올바른 깨달음을 계속 얻는 거죠. 하나님이 그 뜻을 분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뜻이구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맞아. 그게 옳은 거야. 아, 세상은 너무 잘못됐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게 옳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은 교훈은 그 중에 하나고 나머지 뭐라고요? 책망, 바르게 함. 그것이 내 삶에 정착될 때까지 디스플린, 트레인,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성경 공부는 책망이 있어야 돼요. 교훈에 이어서 어떤 교훈을 얻으면 그게 자기에게 책망이, 맞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세상 사람 이렇게 못 살아, 자기는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진 않고 바울을 보면서 나 맞아, 나는 바울 같은 마음이야. 근데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지? 이렇게 자기는 책망 안 받는 거예요. 예수 보면서 나는 예수와 같은 삶에서 걸고 있어. 맞아.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자기는 전혀 책망받지 않는 거죠.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머물지 거기서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수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지만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는 말씀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교훈에 머물지 않고 그 교훈, 그걸 보면서 책망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말씀을 우리들 교회의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인이 회개 중심의 큐티 묵상이거든요. 다른 모든 큐티 집은 교훈 중심이에요. 깨닫고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지 교훈 얻고 그렇거든요. 근데 큐티는 좀 달라요. 회개가 중심이에요. 간증 보면 다 회개하는 이야기잖아요. 회개하는 이야기. 그 말씀 보면 좀 생뚱맞은 적용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거기서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하고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자기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큐티인 이게 해석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아, 왜 이렇게 이게 성경풀이가 너무 약해. 미닝이 너무 약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런데 교훈 중심으로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왜 우리들 교회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느냐, 죄를 다루고 책망을 받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읽을 때 그냥 읽었다, 오늘 좋은 말씀이었다, 그렇네 이렇게 살아야지 위로 말씀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망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 성경은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나 묵상할 때 책망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찔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감 생각하지만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찔리는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책망을 받았을 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은 멈추지 않고 트레인, 디스플린한테 계속 하게 되면 바뀌죠. 온갖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제가 뭐 몇 주 전에 간증도 했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태도들이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제 삶에. 항상 제 삶에 변화를 주었던 말씀들은 책망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어요. 한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아들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제부터 너는 종으로 내게 나왔지 아들로 나와라. 하나님 저에게 책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확 바꾼 적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것은 책망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많이 읽었어요. 오케이. 큐티도 많이 했어요. 오케이. 성경 공부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돌아보세요. 말씀이 책망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내 삶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있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내쳤던 게 곳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새해에 여러분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말씀, 성경 말씀의 역할이 되게 하는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하는 삶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여러분 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지식만 가득 사가지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런 이저런이 저렇게 살면 안 되니 세상은 썩어서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살지 않다니 앉아 판단하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그 말씀 볼 때마다 자기를 계속 남 시선 신경 쓸 것 없이 한국교회 너무 비판하지 말고 그 걱정할 필요 여러분이 잘 사세요. 한국교회 걱정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묵상 세미나도 하고 또 성경 읽기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진짜 한번 예수 제대로 믿고 안 믿는 분이 계시면 믿을 수 있어요. 충분히 생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이 제대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대하면 가까이 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2026년도에 우리 꾸미는 교회에 나타날 줄 믿고 잘 따라오시고 같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